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유월절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 이집트 장자와 동으로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고센 땅에 살았지만 그들의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인들보다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나 양은 숫갓 가운데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첫 장자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나 양처럼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대신 양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양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 양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지만 나귀는 달랐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나귀에 처음 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대신해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의 주인이 어린 양이 아까워 그것을 나귀를 위해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의 목을 꺾는 것은 그 나귀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욥기 11장 12절을 보면 우리 사람을 가르켜 나귀 새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식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우리는 모두 나귀처럼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섰던 선지자 이사야가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귀의 삶과 죽음이 어린 양에게 달려있듯이 우리의 삶과 죽음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달려있습니다. 부정한 나귀를 대속하려면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대속을 거절하면 나귀처럼 목이 꺾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기쁜 소식을 통하여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바로 그 기쁜 소식이 온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그날 이후로 여러분 가운데서 기쁜 소식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곳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기도에 충실한 종입니다. 그는 또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으로 채워주시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며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서 큰 힘을 받아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빛의 왕국에서 사는 성도들이 받을 유산을 여러분도 나누어 받게 해주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없으나 귀도는 눈으로 뵐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뿐 아니라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모두 그분의 힘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인해 유지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온전한 본성을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을 당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미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아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졌으며 나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못다 하신 고난을 내 몸으로 마저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교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남김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과거의 모든 세기와 모든 세대에게 비밀로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낸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도 그리스도의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성도들에게 알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비밀이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는 온갖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타이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힘으로 애쓰며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Tempted and tried, we're oft made to wonder why it should be thus all the day long. While there are others living about us, never molested, though in the wrong.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death has come and taken our loved ones, it leaves our home so lonely and drear. Then do we wonder why others prosper, living so wicked year after year.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we see Jesus coming in glory, when he comes from his home in the sky, then we shall meet him in that bright mansion.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민수기 제35장.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처주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자산은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처주에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처주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 지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상급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되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런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곳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곳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쳐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자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죄를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항상 같이 지내면서도 위기를 만나자 사정없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러한 오늘 예수님의 물음을 들으면 마치 믿음이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다니는 음식같이 필요할 때는 꺼내놓고 그렇지 않을 때는 깊이 감추어 두는 그런 것처럼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변함없이 같이 해야 하는 귀중한 삶의 도구로 확인하시기 위한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한순간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의식하든 안 하든 하는 호흡처럼 믿음 역시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왕좌왕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다른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한다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 모양이냐? 라고 들립니다. 어느 순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풍랑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예고 없이 풍랑이 잘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그러나 거기에 언제나 일어나는 풍랑처럼 오늘 우리의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는 예고가 있고 시험이나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사람이건 불신자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풍랑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에 대처하는 모습은 믿음 있는 신앙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러나 그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갔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그 일을 수행하는데도 풍랑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순종하였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에 떠나. 그러므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잘 나아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행선할 때에 23절 상반절인데 행선할 때에 언제나 어려움은 시작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깊은 신앙에 섰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위기와 시험은 달려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잠자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내게 이 말씀에서 주님을 깨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11편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도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기서 7장 19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잠드셨을 때 풍랑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잠들어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나 자신이 깨어야 할 시기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해 힘겨운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경지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위급한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위태한지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당부는 한결같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골로새서 4장 2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25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나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 사람에게서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어떤 것도 사망의 몸인 죄진 사람에게서 난 것은 없습니다. 구원도 선물이요, 은혜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며 사는 것은 받은 각자의 자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키워서 크게 가지고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점점 잃어버려서 마침내는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다니는 지갑처럼 내놓고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구할 때마다 운전면허증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이 두 가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지갑이나 면허증처럼 취득하는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지갑처럼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 속에 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면허증처럼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가 하면 운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피스티스, 페이도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해서 설득, 신용,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특히 구원에 대한 기도를 신뢰,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2절이나 로마서 3장 3절에 같이 쓰이고 있는데 연루된 의미로 직업에서의 꾸준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장소로서, 부사로서 무슨 장소에, 어느 곳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고린도전서 12장 17절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상시에는 믿음이라는 천국 지갑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의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확실히 드러내고야 맙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25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다니면서도 그 위기를 당하기까지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이상히 여길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어떤 경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혀 의식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놀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에게만은 그만큼 익숙지 못한 존재로 계시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수시로 누리고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이적이 의아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적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서 허둥대는 나를 보시면서 내가 모든 상황을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너에게 주었던 믿음은 어디에다 버려두었느냐.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서 언제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위기나 또 평안 속에 물으실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제29장에 다음과 같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유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유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으며 그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정된 초점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과하신 것이다. 필터링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죄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병과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 후 바로 왕의 신하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는 2년이나 요셉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후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요셉의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던 사람 요셉의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고통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보고 계시니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